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압박해 줄 것을 중국 지도부에 촉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왕이 외교부장 등과 만난 직후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관여하도록 북한을 압박할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험한 행동이 뭔지는 블링컨 장관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딴 탄도미사일 시험과 정찰위성 발사 준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지원을 계속할 경우 추가 제재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도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태양광 패널, 전기자동차, 전기차용 배터리 등 21세기 경제를 주도할 핵심 이익산업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과 산업 과잉 생산이 세계와 미국 생산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AI 문제를 다루기 위해 첫 번째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AI에 관한 첫 미중 회담을 향후 몇 주 내에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이날 밝히고 첨단 AI를 둘러싼 위험과 안전 우려, 그것을 다룰 최선의 방법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핵심 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지지율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와 모닝컨설트가 지난 24일 공개한 7개 경합주의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 지지율로 43%에 머문 바이든 대통령을 눌렀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7곳 가운데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등 6곳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선 곳은 미시간 한 곳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 곳들 가운데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는 박빙으로 나타났지만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는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이번 설문 응답자들이 대선 쟁점으로 가장 많이 꼽은 분야는 경제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잦아들 것으로 본 사람은 18%에 머물렀고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는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부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5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되는 가자지구 해안에 이 같은 작업이 시작됐다고 밝히고 다음 달 초에 완공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두가 완공되면 초기에 트럭 90대 분량의 국제 원조가 가자지구에 전달될 것이고 완전히 가동되면 150대 분량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건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지중해와 맞닿은 가자 해안에 인도적 물자 공급을 위해 임시 부두 건설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이스라엘 군도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 부두 건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가자지구 내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이스라엘군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산업인, 기업인 연맹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 등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달 대선 승리에 이어 다음 달 7일 취임 예정인 푸틴 대통령의 새 6년 임기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3월 3연임 임기를 시작한 직후에 첫 해외 순방국으로 러시아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안보회의를 열고 세 나라 간 안보협력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240mm 방사포탄 검수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일부 지역은 흐리고 중강, 청진, 삼지연은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쪽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바람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상 3도에서 14도, 낮에는 북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25도,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물결이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와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카노코지 일본 방위정책국장이 25일 화상으로 제14차 미한일 안보회의를 열고 지속적인 3국 간 안보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등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해 평가하고 미한일 3국 간 안보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국 대표들은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과 3국 훈련 계획에 대한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1년간 안보 협력이 크게 강화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최근 북한의 핵 운반 체계 다각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 및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 선박 간 불법 환적, 대러 무기 거래 등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모든 불안정을 조성하는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들 대표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도 재확인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연장되지 못한 점을 상기하고 효과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또한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일반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대표들은 타이완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타이완 해협의 평화 및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진전한 새로운 3국 안보 협력의 모멘텀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3국 장관회의, 3국 국방장관회의, 3국 합참의장회의 등 3국 안보협력 정책대화를 제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공약은 핵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3국 대표는 제15차 미한일 안보회의를 올해 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최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3국의 국가안보 당국자들과 기관, 군대 간 교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interactions between and among national security officials and institutions and the militaries of the three countries.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부는 그러면서 이러한 점증하는 3국 협력은 한국의 안보를 확실히 강화할 것이며 북한과 다른 잠재적 적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의 관련 활동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가 24일 핵 분야에서 북한과 이란의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is very concerning overall about the activities of Iran in the nuclear.
우드 부대사는 이날 우주 핵무기의 우주 공간 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브리핑에서 북한과 이란의 우주 및 핵무기 금지 조치 위반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차원의 조사 활동이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좌절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DPRK file is an important file here and we haven't been able to make progress on that file because of Russia and China.
Basically, 북한에 대한 파일은 중요한데 러시아와 중국 때문에 그 파일에 대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두 나라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는 안보리 합의에 동참하고 지지했던 나라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으로 인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드 부대사는 이날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우주공간 핵무기 배치 금지 결의안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우드 부대사는 미츠코 시노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 차석 대사와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안타깝게도 오늘 러시아는 우리뿐 아니라 65개 공동 발의국 모두가 찬성했던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책임을 저버렸다고 말했습니다.
Unfortunately, today Russia abandoned that responsibility by vetoing a straightforward.
또한 중국은 비확산 체제를 지지하기보다는 러시아의 하위 파트너 역할을 더 선호하면서 기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부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우주 공간에서 군비 경쟁을 막는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평화적 목적의 우주 탐사 및 이용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의안이 통과됐다면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115개 나라가 가입한 우주조약에 따라 모든 당사국이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지구 궤도에 배치하지 않을 의무를 재확인했을 것이며 회원국들에게 그 같은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투표 결과에 매우 실망했지만 낙담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투명성과 책임성, 협력의 모범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eedless to say, we are incredibly disappointed by the result of today's vote, but we remain undeterred. United States and Japan.
우드 부대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지금 당장 러시아 및 중국과 전제 조건 없이 양자 간 군비 통제 논의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을 공동 지지한 65개 나라 등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 각국이 우주 공간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위성 요격용 우주 핵무기의 우주 배치를 방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해 24일 표결에 붙였으며 전체 15개 이사국 중 13개 나라가 찬성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최종 부결 처리됐습니다. 결의안에는 1967년 발효된 우주조약의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우주공간에서의 군비 경쟁 방지와 평화적 이용 목표를 추구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240mm 방사포탄 검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 수출을 앞두고 염두에 두고 신형 포탄 개발을 과시한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240mm 방사포탄의 검수시험 사격을 참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험 사격을 통해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한 방사포탄의 비행 특성과 명중성, 집중성 지표들이 대단히 만족하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240mm 방사포 무기체계는 우리 군대 포병 역량 강화에서 전략적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이 기업소에서 올해 시달된 군수 생산 계획을 어김없이 질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국방과학원이 유도기능을 갖춘 신형 240mm 방사포 포탄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사정포로 불리는 240mm 방사포는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체계로 1994년 북한의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은 이 무기를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권용수 한국국방대 명예교수는 지난 2월 소개됐던 신형 240mm 방사포탄 개발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도기능을 갖춘 만큼 정확도가 높아지면서 사거리가 43km 정도였던 구형포탄보다 20km 정도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300mm나 600mm의 유도 저장 장치 기술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240mm급까지 적용을 해서 사거리와 정확도를 높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만족돼서 군에 인도하기 위한 검수 사격을 수행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군에 인도한다는 말은 조만간에 전력화가 된다는 거죠.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방사포탄 사격 현장을 직접 찾은 것은 교전국으로 규정한 한국의 수도권을 겨냥해 언제든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로의 방산 세일즈 차원에서 이번 사격 시험이 진행됐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동에서도 분쟁이 계속 발생하면서 북한이 현 국제정세를 방산 확대의 결정적 기회로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전 이어지고 있고 북한도 지금 122mm와 240mm 방사포를 러시아에 많이 지원을 했을 거예요. 북한도 자체도 재고도 없을 것이고 그 재고를 좀 늘리려는 그런 의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포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생산 시설을 좀 확대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 등 대규모 무기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도 북한의 무기 공급이 급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앞서 지난 22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발사 훈련 때 러시아 군사대표단이 방북해 참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240mm 방사포의 성능도 직접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무기 생산 공장인 국방공업기업소를 이례적으로 공개했고 김 위원장이 공장 현대화와 생산 능력 확대를 강조하면서 제2경제위원회에 새로운 사업 계획에 착수할 것을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군수제품의 계획과 생산, 무역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제2경제위원회 직할로 만들어진 국방공업기업소에서 다양한 무기를 생산하는 일종의 통합체계를 형성했을 개연성이 있어요.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던 것들을 통합관리해서 종합적인 지휘체계를 형성해서 군수품 생산을 확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240mm만 생산하는 건 아닌 거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북한의 무기 생산 과정을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인혜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제2경제위원회는 북한 군수경제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북한이 산하에 국방공업기업소가 새로 설립됐다고 밝힌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동향을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인민군의 뿌리로 여기는 항일빨치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2주년인 25일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념연설에서 믿음직한 지휘관들을 더 많이 육성해내는 것이 이 대학의 주 임무라며 대학이 책무에 충실할수록 군의 전투력은 강화될 것이며 이와 정비례하여 적들의 불안과 공포는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설 후 김 위원장은 교내 혁명사적관과 연역소개실 등을 돌아본 뒤 교직원,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고 국방성은 이날 저녁 교직원 축하연회를 마련하며 격려했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은 장교를 재교육하는 군사학교로 김 위원장은 스위스 유학 후 이 학교에서 포병학 등을 배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위원장은 보름 전인 지난 10일에도 김정일 군정대학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문성목 센터장은 한국과 교전 중이라고 밝힌 김 위원장이 군 지휘관 지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군심을 결집하고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야심찬 지방발전 정책을 내건 이후 건설 현장 등에 대규모 군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충성심을 한층 끌어올리려는 의도라는 게 문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군 밖에는 이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군을 앞세우는 뭐 마치 군의 사기를 높여주고 군을 대우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서 군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식의 선군 정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조한범 박사는 선대 지도자들의 유훈과 충돌하는 듯한 대남 정책 전환,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명칭 변경 등이 주민은 물론 국가 엘리트들의 정신적 혼란을 빚을 수 있다는 데 대한 부담감도 김 위원장이 선대 지도자들의 이름이 붙은 교육기관을 연이어 방문한 배경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무기를 러시아로 운반한 러시아 선박이 중국 항구를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5일 현재 러시아 선박 안가라호가 중국 항구에 정박해 있다는 신뢰할 만한 출처가 공개된 보도를 접했다면서 중국 당국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북한제 무기를 러시아로 운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러시아 선박 안가라호가 중국 항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BOE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언론과 비정부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안가라호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군사장비와 군수품을 운반하는 러시아 화물선 그룹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추가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안보리 결의 2397호에는 해상 차단 조치 강화 조항이 담겼는데 금지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 회원국 항구에 입항하면 납포, 검색, 동결, 억류토록 의무화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영국 싱크탱크인 합동군사연구소 RUSI를 인용해 지난해 8월부터 북한 군수품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수천 개를 러시아 항구로 옮긴 러시아 선박 안가라호가 지난 2월부터 중국 저장성 동부의 조선소에 정박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망을 추적해온 RUSI에 따르면 2022년 5월 미국의 제재를 받은 안가라호는 지난해 8월부터 북한 라진항과 러시아 항구 사이를 최소 10일에 운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을 방문 중인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주 중국 측 인사들과 만날 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과 북한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우려 사항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국무부는 앞서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미국의 우려를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지난 19일 이탈리아 카프리섬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무기와 관련해선 북한과 이란이 주로 러시아의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에 있어 가장 큰 기여를 한 국가는 중국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공작기계, 반도체, 기타 이중용도 품목을 공유하면서 제재와 수출 통제로 인해 크게 위축된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When it comes to weapons, what we've seen, of course, is North Korea and Iran primarily providing things to Russia. But when it comes to Russia's defense industrial base, the primary contributor in this moment to that is China.
한편 국무부는 25일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북한의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크라이나는 국가 존립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면 북한은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를 위반해 1만 1천 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군수품을 러시아에 공급했다며 러시아는 이를 우크라이나 민간인과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20일 약 608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이 담긴 950억 달러 규모의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4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임천일 외무성 러시아 담당 부상 명의 담화문에서 미국의 대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환각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의 러시아 지원과 관련해 우리는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oncerned about some of China's activities as it relates to supporting Russia's defense industry. And again, essentially, by doing so.
라이더 대변인은 중국의 러시아 지원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한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고 무너진 방위산업을 재건하도록 돕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워싱턴 정가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연대 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맞선 이들 국가가 새로운 악의 축이라는 주장도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저녁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 표결을 앞둔 상원 본회의장은 의원들이 북중러 이란의 밀착 심화 움직임을 성토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들 나라가 미국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맞서 조율된 전면 압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they're responding with a coordinated full-court press.
특히 이란과 북한은 말 그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장 지원하고 있고 중국은 이란의 국제 제재 회피를 돕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한계 없는 우정의 꽃을 피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딕더빈 상원 원내총무도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의 연대 심화 움직임을 우려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 이란, 북한은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침략을 방관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푸틴은 발트해 연안국과 폴란드 등 나토 동맹국을 포함한 더 많은 유럽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대담해질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과 중동의 동맹국들이 직면할 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Iran, and North Korea are watching to see i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allow Russia's aggression to stand.
공화당 중진인 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은 나는 반미 독재 축의 위협에 맞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타이완을 지원한 것이 옳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I make no apologies for supporting Ukraine. Israel and Taiwan.
그러면서 1940년대 주축국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 대신 21세기의 주축국은 이제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이라며 이들은 미국을 대체 이 지구의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워싱턴 정가에선 최근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협력이 증대되는 상황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7일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필사적 연대라는 제목의 정세 분석 기사를 통해 이들 나라 간 최근 상호 무기 및 기술 지원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맥코넬 대표 등 일부 서방 인사들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 반서방 국가들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던 이런 악의 축에 관한 발언은 이제 초당적으로 나오는 양상입니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의 마크 원 의원은 지난 21일 미국 CBS 방송에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중국과 러시아의 연계와 이란의 대러 드론 제공, 변방국인 북한 등을 언급하며 이들 나라는 2024년 악의 축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의 조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간 연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각 국가가 제기하는 도전이나 이들이 진지하게 협력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을 축소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하지만 오늘날 이들의 협력은 냉소적이고 전술적이며 사안에 따른 협력 관계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want to diminish the challenge posed by each of
이어 심지어 때로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편의상의 결혼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에 도전한다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사실 외에는 가치나 원칙을 공유하는 파트너십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는 각각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파트너로 여겨지는 국가들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간 협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국제사회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영내에서 주요 군사적 위협 중 하나라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 관심사는 권력 유지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24일 영내 주요 위협 요소로 중국, 러시아, 필리핀 남부 극단주의 세력과 함께 북한을 꼽았습니다.
Third is the DPRK and the increased
아퀼리노 사령관은 이날 호주 싱크탱크 로위 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장거리 미사일 활동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핵 능력 진전도 지적하면서 이 모든 것은 영내에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 밝힌 5대 위협 가운데 4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러 간 무기 거래에 대해 언급하면서 무기를 공유함으로써 제재를 위반하고 경제를 지원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닌 미사일과 무기 개발을 늘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협력과 연계는 매우 새롭고 우려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ussian and DPRK cooperation sharing weapons.
미국 등 국제사회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면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이 같은 협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퀼리노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유지에 가장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You know, as I look at what Kim Jong-un is interested in, number one, he's interested in staying in power.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김 위원장에게 최고의 관심사이자 최우선순위 목표라는 지적입니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또 미국이 한국을 관리하고 지원하며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약을 이행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위해 최소 28,500명의 병력을 한반도에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과 한국군, 양국군 간 통합, 그리고 필요하다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역량은 매우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strength of the United States forces on Korea, the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미한연합군에 대항해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타당한 억지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취임한 존 아퀼리노 사령관은 3년 임기를 마치고 다음 달 3일 퇴임합니다. 앞서 아퀼리노 사령관은 지난 1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국 고위 군 당국자들과 만나 한반도 및 영내 안보 문제와 미한동맹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망료장 등을 만났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탈북민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각국이 계속 촉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난민을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25일 1951년 난민협약에 따라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구는 한국 외교부가 지난 22일 탈북민 보호 필요성을 UNHCR 등 UN 기구들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밝힌 데 대한 회의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국제법에선 이 원칙을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UNHCR은 각국이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전을 제공하는 건 국제적 약속이자 인도주의적 행위이며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UNHCR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제적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을 그들의 안전 또는 권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 곳으로 추방하는 조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UNHCR은 그러나 한국 외교부와 얼마나 자주 탈북민 보호 방안을 협의하는지 그동안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에 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일부 북한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이 제의한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 지침 채택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UNHCR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등 특수한 상황의 난민들에 대해 별도의 보호 지침을 채택해 유엔 회원국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보호를 당부해봤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앞서 FUA에 UNHCR 등 유엔 기구들을 대상으로 탈북민 보호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해왔다며 그러나 재반 사항을 고려해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전환기청이 워킹그룹 등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중국이 계속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만큼 한국 외교부와 UNHCR이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벳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달 18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관련 상호대화 보고에서 중국 등 다른 국가에 의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은 고문과 기타 인권 침해 위험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러한 긴급한 우려에 대해 침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 대형 컨테이너가 다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재개된 석탄 유입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25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대형 컨테이너가 다시 가득 들어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부두에 약 150m 길이로 푸른색을 띤 컨테이너들이 대거 쌓여있는 모습이 확인된 것입니다. 단층으로 쌓여있을 경우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80개 이상, 2, 3층으로 겹겹이 쌓을 경우 약 240여 개의 컨테이너가 놓여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 북한 전용 부두에는 지난 3월부터 컨테이너가 다시 쌓이기 시작하면서 선박에 추가 입항이 예상됐고 실제로 지난 7일 약 10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입항한 뒤 컨테이너가 사라져 대형 선박이 컨테이너를 모두 선적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다시 컨테이너가 쌓이기 시작함에 따라 조만간 또 다른 선박에 입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두는 앞서 백악관이 군사 장비와 탄약을 실은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선적된 장소로 지목한 곳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라진항에 선적된 컨테이너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옮겨진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전했었습니다. 한편 최근 석탄이 쌓이기 시작했던 라진항 서쪽 러시아 전용 부두 근처 공터에는 더 많은 석탄이 쌓인 장면이 포착돼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플래닛랩스의 25일자 위성사진에 검은색 석탄이 부두 전체를 거의 빈틈없이 채운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앞서 VOA는 지난 7일부터 배가 정박하는 부두와 이곳에서 약 300m 떨어진 공터에 석탄이 쌓이기 시작해 14일 그 면적이 더 넓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어 나흘 뒤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당시보다 더 많은 양의 석탄이 쌓인 장면이 확인됐으며 특히 공터와 부두에 석탄이 쌓인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전까지 두 공간 사이에 볼 수 있던 공간이 검은색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어 다시 닷새 만에 석탄이 쌓인 흔적이 더욱 짙어짐에 따라 이곳에 석탄이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포착된 석탄이 북한산이고 향후 해외로 향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만 안보리는 라진하산 일대에서 선적되는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한 바 있어 만일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일 경우 대북 제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광물을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이를 한국으로 보내는 일명 라진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조치에 따른 것으로 다만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6개월간 금지하는 자체의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또한 중국 기업 등이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어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3국 선박이 북한에서 석탄을 선적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앞서 BOA는 2019년과 2020년 여러 차례 걸쳐 라진항에서 러시아산 석탄을 선적해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운송해줄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박 수배 안내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BOA 취재 결과 이들 러시아 석탄은 어떤 배에도 실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들이 나서지 않으면서 수출 자체가 무산된 것입니다. 당시 선박업계 관계자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다는 이유를 들며 실제 입찰에 나서는 선박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러시아가 라진항을 통해 자국 석탄의 수출을 추진 중인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이를 운송해줄 선박을 찾을 수 있는지 등이 주목됩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 등 정보 유입 활동을 6년여 만에 재개했습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더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한국에서 대형 풍선을 통해 대북전단을 보낸 이민복 대북풍선단 대표가 25일 BOA에 6년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주도해온 이 단장은 지난 23일 풍향이 맞아 민통성 근처 지역에서 전단 15만 여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말했습니다.
6년 만에 뭐 감야 새롭고 하지만요. 약간 작년 9월에 저 금지법이 해제됐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동안 바람이 잘 맞질 않아가지고 준비만 철저하고 있다가 지금 예.
전단은 한국전쟁이 북한 인민군의 남침으로 시작됐다는 진실과 북한의 백두열통 주장이 거짓이란 점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담겼습니다. 또한 남북한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반도 야간 촬영 위성사진도 전단 내용물에 새롭게 추가했다고 이 대표는 전했습니다. 대북풍선단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여파 등으로 지난 2018년부터 정보 유입 활동을 중단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이 법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이 대표는 경찰이 이날 전단 살포 행위를 과거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고 주시만 했다면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진리는 이긴다는 뜻이긴 하지만 한쪽으로는 이런 인도주의입니다. 이건 눈과 귀를 열어주는 원초적인 인도주의거든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뭐 관계 좋을 때는 뭐 보내지 않고 뭐 나쁠 때는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정권과 이 사회가 이런 그 인도주의 원칙에서라도 이걸 해야죠. 이거를.
이 대표는 보유한 트럭 두 대를 모두 동원하면 1회에 전단 수백만 장도 보낼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북한 주민들만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대북 기독교 선교단체도 최근 북한에 전단과 성경을 보내는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나 24일 비회의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페트병에 쌀과 USB, 미화 1달러 지폐 등을 넣어 서해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 노체인은 최근 처음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어디가 북한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냐. 한 사람이라도 그걸 습득해서 그 안에 있는 걸 조금이라도 보태면 되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북한 15요독관리소 정치범 수용자 출신인 이 단체 정광일 한국지부장은 25일 BOA에 대북정보 유입활동이 재개됐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움츠렸죠. 기부하는 것 자체를. 자기네가 기부하면 위법이 될까 봐 무서워가지고.
정 지부장은 특히 지난해 목선을 타고 서해를 통해 망명한 황해도 출신 두 일가족을 면담한 결과 그들이 페트병을 통해 쌀과 정보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더욱 힘을 얻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쌀은 인도적인 지원이고 저 USB나 여기 컨텐츠 보내는 건 인권운동이죠. 우리가 보내는 컨텐츠 자체가 연출된 게 아니고 그 일상생활을 그때 찍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강요된 삶이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걸 그게 엄청 북한이 두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고 싶고 이 사람들이 아 내가 이거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게 기본 목적이죠.
과거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우려를 나타냈던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이들 단체의 활동 재개 소식을 반겼습니다. 세계 70여 개 민간단체와 개인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의장은 VOA에 아주 좋은 소식이라며 진실이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absolutely critical because Kim Jong-un has tried to stop. I mean, he has been desperate trying to keep people.
김정은은 주민들이 남한과 외부 세계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기 때문에 대북 정보 유입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숄티 의장은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단지 식량에만 굶주린 게 아니라 알고 싶은 정보에도 굶주려 있다면서 이런 활동을 더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비판했던 휴먼라이츠 워치의 존 십턴 아시아 옹호 국장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십턴 국장은 전단 활동 자체보단 항상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강력히 지지해왔다며 사람은 자기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보낼 권리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just am a strong supporter of people's right to do things and express themselves.
십동정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를 유입하려는 인권단체의 활동을 규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달 수단 측면에선 전단이나 페트병보단 대북방송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을 보내는 걸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던 때와 비교하면 최근 상황은 많은 진전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And this shows a lot of progress because in 2020, Moon Jae-in, the former president, enacted a law which prohibited the balloons and other sending of.
창 변호사는 다행히 한국 헌법재판소가 이 법을 뒤집어 탈북민들이 다시 전단을 담은 풍선을 날려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이러한 활동의 재개는 유익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공포했습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인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란 점도 또한 동시에 강조한다고 밝혔었습니다. VN 뉴스 김영걸입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책이에요.
American history, are you still studying books?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그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칸 아메리카들이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들을 차별했나 이런 것도.
Are you curious about American history?
미국 역사에 대해 궁금한 게 무척 많다고요.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American History. Enjoy listening through the radio. 미국 역사 라디오로 재미있게 즐기세요.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일부는 흐리고 또 약간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상 3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북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25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남북도, 평안남도 쪽은 맑겠고 평안북도는 구름 많다가 신의주와 구성은 맑아집니다. 남포와 안주, 양덕으로 바람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5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1도입니다. 황해 남북도는 맑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6도, 사리원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5도입니다. 자강도 중강 강계는 흐리고 희천은 맑고 중강은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3도, 강계는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5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대체로 맑겠고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5도, 함흥은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평강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북도, 김책은 맑겠고 청진 선봉은 흐리고 청진은 오후 한때 비 소식했습니다. 저녁으로 바람 많이 불겠습니다. 청진의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18도, 선봉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8도입니다. 양강도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해산과 삼지연은 바람 많이 불겠고 삼지연은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23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는 18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일겠고 서해는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도 1m입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압박해 줄 것을 중국 지도부에 촉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왕이 외교부장 등과 만난 직후 미국 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관여하도록 북한을 압박할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험한 행동에 관해 블링컨 장관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이딴 탄도미사일 시험과 정찰위성 발사 준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을 계속 지원할 경우 추가 제재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의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도 우려를 제기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자동차, 전기차용 배터리 등 21세기 경제를 주도할 핵심 이익산업 등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산업 과잉 생산이 세계와 미국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한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AI 문제를 다루기 위해 첫 번째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AI에 관한 첫 미중 회담을 향후 몇 주 내에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고 첨단 AI를 둘러싼 위험과 안전 우려, 그것을 다룰 최선의 방법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밖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펜타닐의 불법 유통 대응에 관해 관련자 처벌을 강화할 것을 중국 측에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약품과 장비를 판매하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등 중국이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블링컨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핵심 지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6%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와 모닝 컨설트가 지난 24일 공개한 7개 경합주 설문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9% 지지율로 43%에 머문 바이든 대통령을 눌렀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합주 7곳 가운데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 등 6곳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앞선 곳은 미시간 한 곳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 곳들 가운데 위스콘신과 펜실베이니아는 박빙으로 나타났지만 네바다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애리조나는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이번 설문 응답자들이 대선 쟁점으로 가장 많이 꼽은 분야는 경제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잦아들 것으로 본 사람은 18%에 머물렀고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5%는 앞으로 이 물가 인상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 부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5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계속되는 가자지구 해안에 이 같은 작업이 시작됐다면서 다음 달 초에 완공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두가 완공되면 초기에 트럭 90대 분량의 국제 원조가 가자지구로 전달될 것이고 완전히 가동되면 150대 분량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건설 작업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지중해와 맞닿은 가자 해안에 인도적 물자 공급을 위해 임시 부두 건설을 지시한 데 따른 겁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도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이 부두 건설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가자 지구 내의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이스라엘군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산업인 기업인 연맹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날짜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달 대선 승리에 이어 다음 달 7일 취임 예정인 푸틴 대통령의 새 6년 임기의 첫 해외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3월 3년임 임기를 시작한 뒤 첫 해외 순방국으로 러시아를 선택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